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전도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9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면서 좀 전도서가 원체 그 인생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 목사님이 좀 이런 부분들을 당신의 철학적 관점 속에서 쭉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또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확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중간중간만 들어보면은 오해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9장 그 좀 서론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개혁론자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에서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남의 빛을 갚고 선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맞죠.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은 맞아도 도덕적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향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는 이웃과 떨어져서 교회에 이렇게 살면서도 사업을 하고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뭐 나름대로 자기 시간도 보내면서 뭐 유흥도 즐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좀 판단해보고 저것도 비판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인 거죠. 우리는 전도서의 많은 교훈들이 아주 근본적임을 이제 쭉 이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교훈들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이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도서가 우울한 책이지만 특히 이 9장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서는 양떼 가운데 있는 검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9장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구절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성경의 위대한 교훈들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저 글 쓰는 사람 중에 볼리라든가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도서를 많이 읽었고 전도서를 자주 인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도서에서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그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비관적인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현대 종파에서는 전도서에 근거하여 그들의 주요 사상체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보는데 보면은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이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7장에서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래요. 여기에서 자꾸 복음적인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뭐 이것이 성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의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썰물과 밀물의 높이 사이에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 아래 인생도 있고 그 수면 위에 인생도 있단 말이죠. 사실상 그들은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세상에서는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화학적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수면 위에 또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날개를 가진 새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새는 물고기에게 깃털이 없으므로 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원숭이와 물고기는 수면이 있는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뭐랄까 서로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숭이는 수면 아래 쪽에 있는 거 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물고기는 위쪽에 있는 그런 원숭이를 보면서 너 뭐 그게 모양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갖고 있는 그런 관점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생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해 아래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느 모로 보나 이러한 생활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과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수면 아래와 수면 위가 전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세계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먼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을 상대로 말할 때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토끼에게 날아가는 법을 가르치려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실험을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영혼의 만족을 발견하려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해 보았단 말이에요. 전도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 7장에 말했고 8장에 말하고 지금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솔로몬이 진리를 알기 전에 다 행해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끝내는 게 뭡니까? 12장 12절에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인생을 싫어하노라 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적인 것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며 바보로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솔로몬은 훌륭한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도덕성을 갖추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말은 그 모든 것이 뭐죠? 헛되고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허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깨달았던 테켈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무라고 하는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베키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와 보잘것없음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켈레이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쭉 보면서 허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떠한 결론에 그의 소설을 내게 되냐면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형들을 상자 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피곤할 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가 쾌락 자본 그리고 오락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수면제와 마약에 의지하는 단조로움과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은 이룬 것 같고 세워진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주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공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자주 인용되는 아래와 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쉼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온 세상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공허 속에 있다고 봅니다. 전도서로부터 인용된 말들은 사회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국가 통제주의나 조직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길은 공허와 좌절로 인도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만이 풍성한 생활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새들백의 그 빌 하이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류의 소망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류의 소망은 자유가 아니다 말이죠.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이제 9장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추궁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전도자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로 가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악인과 의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가 깨끗이 하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또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니까요. 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에 마치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노름판이며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몫을 차지할 만큼 운이 좋은 사람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철학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마르크스의 새로운 사실을 또 계속해서 사람들은 되풀이하고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칼 마르크스보다 더 앞섰다고들 말하고 있거든요. 4절을 보세요.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들을 따른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런 철학적인 이해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죠. 5절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여기에서 바로 영혼 수면설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며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관점인데 그러므로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서 잠을 잡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 예를 든다면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람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님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은 땅 위에 있는 장막일 뿐이며 언젠가는 그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수멸설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9장은 좀 우울한 장이라고요. 인생은 공허하며 맹목적이며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죽음이 모든 것이 종말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한테 동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이 지금도 동물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똑같죠.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죽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존재들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관점과 즉 하나님의 그 영혼과 영생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관점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7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너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공상적 사회개혁론자. 즐거운 시간 속에서 그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8절을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시계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훌륭한 옷차림이에요. 9절을 보실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결혼 생활을 즐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여기에서 보면 영혼 수멸설의 근거가 되는 또 구절이 나오는데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의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무덤에 있는 시체가 손에 망치를 들 수 없다는 사실. 뭐 할 수 없잖아요. 머리는 더 이상 연구를 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손은 오직 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영혼이 아니라 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목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이를 때까지 죽음의 장소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생활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결코 영혼 수면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보면 사회적 불공평과 소수 집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1절을 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인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인용해야지 그냥 한두 개를 인용하고 전도서 전체가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12절을 봐보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여 거기 걸리느니라. 이제 솔로몬은 작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부욕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미기 목사님은 좀 이 막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수주의자들이요. 좀 더 가까이 와서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짓밟힌 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소수 집단을 변호하고 싶습니까? 그러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의 독재자 큰 임금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큰 임금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계속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6천 년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큰 임금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채택되면 그 도시를 점령할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해 주었단 말이죠. 15절을 봐보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가 있으며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구원을 주려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지혜요.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가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분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결국 주 예수님의 음성이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음성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지만 주장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고 주관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들, 낙관론자들, 또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들 뭐 그런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케 하느니라. 여기에 본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자 에너지보다 더 승하십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수년 전에 이 매기 목사님이 아마 퀸 메리호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사우스 템포튼에서 아마 그 아침을 묵게 되었는데 그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마 커다란 항구였고 아마 이 매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상당히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전도자다. 아무도 전도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당신이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